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나무가 자랐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랐는데 잎사귀가 필요하고 가지가 필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가 든든하면 비록 잎사귀가 좀 태양빛이 좀 덜 든다 하더라도, 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추위가 몰아닥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한파가 몰아닥치고, 때로는 아주 그 뜨거운 열기가 쨍쨍 쨍다 하더라도 밑에 근거되시는, 신앙인에게서 근거되는 그 믿음, 신앙, 그것이 든든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겨울에 이 나무들이 다 잎사귀가 다 떨어진 것 같죠?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죠? 앙상해 보이죠? 그러나 나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있어서 이제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내는 것입니다. 또 자라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겉으로는 별 볼 일 없고,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는 메마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러하여금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 군대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 군대의 장이니까. 로마 군대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고넬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아주 파리한 사람입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꿈에 따라서 기도 가운데 이 베드로를 불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내가 베드로를 찾아가 봐야겠다. 내가 베드로 사도한테 기도 한번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내가 나아가서 기도 받으면 내 믿음이 아주 그냥 껑충 뛰어질 거야. 내가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하여튼 뭐 작심삼일하고, 작심삼일 좋은 말이 아니죠. 하여튼 작정하고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또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지금 누군가 너를 부르러 올 텐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아, 저는 뭐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 안 하는데, 전 이방인하고 교제 안 하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라. 넌 그냥 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대 아주 유명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었던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그 엘리야 시대에도 별 볼 일 없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자기에 있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 우리가 지금 이 서울에 여기 조그만 데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날 모르실 거야. 난 잘 보이지도 않아. 난 뭐 이름도 유명하지 않아. 난 뭐 초라해. 나 하나님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그 길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한 민이다. 그가 사람을 의뢰한 민이다? 아니에요. 그가 돈을 의뢰한 민이다? 아니에요. 그가 친구를 의뢰한 민이다? 아니에요. 그가 부모를 의뢰한 민이다? 아니에요. 자녀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야 얘가 나를 먹여 살리겠지 의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뭐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커서도 내가 공급해줘야 되는 자녀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해져요. 주님을 의지하는 건 심지가 견고해져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만져지지 않아요. 인간적인 것이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세계, 이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 세계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이상의 이 크신 분을 의지하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 들리지 않는다는 것, 느낄 수 없다는 것, 혹은 또 혹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오히려 너무 엄청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그러니까 어항, 저희 집에도 이제 어항을 키우는데 이 어항에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신기하게도 그렇게 몰려들어요. 이렇게 놀다가도 이렇게 이제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빼꼼 이렇게 내밀면은 막 몰려들어요. 아, 그러면은 먹이를 주고 싶어요. 그럼 먹이를 탁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막 먹이를 먹어요. 그리고 혼자 또 있다가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알고 막 몰려들어요. 아, 신기해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네? 어항 밖에서 어항 들여다볼 때 안 보이는 게 있습니까? 다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도 제가 나를 의지하나 아니면 또 사람 의지하나 환경 의지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실까? 딴 거 좀 의지하게 하시지. 아니 우리가 우리 세계 살면서 좀 사람도 좀 의지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좀 의지하고 내 건강도 좀 의지하고 다 의지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테스트하셔. 이 테스트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하세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와 시험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테스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템트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 미혹하는 것과 시험하는 것과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시험은 자 이게 잘 된다 안 됐나 두드려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걸 잘 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목적은 잘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모르세요. 한번 더 잘할 때까지 합시다. 그러면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을 테스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는 거 미혹하지는 않으십니다. 미혹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것도 못했지? 깎고 이것도 못했지? 에이 별 볼일 없어.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작은 것, 사단은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봐라 네가 게으르지? 살 가치가 없어. 네가 신앙도 별로 없지? 교회도 나갈 필요가 없어. 네가 밥 먹고 하는 게 없지? 밥 먹을 필요 없어. 아니, 사단적인 거는 다 무너뜨리는 거야. 이건 물귀신 작전이에요. 왜 막 다 무너뜨리? 이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험한다, 시험한다 똑같은 이렇게 표현이 돼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왜 시험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시험하십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은 당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가 시험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게 하셨어요. 사단은 그를 미혹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욥은 견뎌낼 수 있어. 욥은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오히려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더 보여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 정말로 따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사단이 비난했던 게 뭡니까? 아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축복들, 축복 아, 연초에 이렇게 새 신년이 되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또 이런 설교 방송 들어보면 전부 축복 얘기가 난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축복 얘기를 해요. 물론 축복도 좋지요. 축복도 좋은데 이 축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축복은 우리로 끝나는 거죠. 축복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손에 맛있는 빵을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아빠 오셨어요 하고 뭘 보냐면 빵만 봐. 빵만. 아 우리 아빠가 빵 사오셨네. 그래서 빵에서 빵만 챙겨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씁쓸하죠. 어떤 때는 아빠 오셨어요? 하는데 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에이 우리 아빠 빈손이네 하고 그냥 또 이렇게 고개를 돌려. 얘들아 나를 봐라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바라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떡만 봐요. 돈만 보는 거예요. 복만 봐요. 복만 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제 창조 명령을 내리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복을 보는 거예요. 복만 봐요. 복 여기도 복을 주시지 않았냐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을 주시면서 뭘 하셨는지는 이거는 쏙 빼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 한 절 말씀에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해야 할 창조의 명령이 이렇게 널리 펼쳐져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도외시하고 뭐만 하냐면은 복을 주시고 복만 보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주님이 갖고 있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것을 뺏으셔요. 욥에게도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걸 뺏으시고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당연히 그런 게 옵니다. 뭐 초신자에게는 없을 수 있겠지만 중신자에게는, 고신자에게는 예? 신앙이 좀 연륜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이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래서 자녀를 다 잃었어요. 욥은 그래서 모든 그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욥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도 당신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원망할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뺏어봐라. 네? 여기서 우리 자녀만 더 뺏어봐라. 우리 집만 가져가봐라. 내 몸만 건드려봐라. 하나님 내가 당장 욕하고 죽어버려야지. 우리들은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혹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아주 그 상황이 뭡니까? 열악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을 봐라.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보십시오.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심판받으면 주님을 떠나야죠. 주님이 가져갔으니까 주님을 떠나야죠. 주님이 내게 돈도 안 줬어요. 주님이 내게 건강도 안 줬어요. 주님이 내게 집도 안 줬어요. 애도 안 줬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주님을 떠나야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심판하시는 그 길에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이게 이사야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는 그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들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뭐 축복 한 자루를 들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가 기다린 것은 주님 선물은 괜찮습니다. 저에겐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뭐 소용이 있다고. 그 이름이 나를 배부르게 하나? 나를 즐겁게 하나? 그 이름이 나를 편하게 하나?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의 기념 이름, 그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세요. 단련시키세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무엇인가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오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건 뭔가?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건 하나님이 한아름 가져다 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서 기다리면서 교회 건축을 해 정말 한아름 가지고 올 그 하나님의 그 건축의 축복을 기다린다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요? 싫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섭섭해요? 그럴 필요가 하나 없어요. 주의 기념 이름이 있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험에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했습니다. 떡으로 살아야지, 떡으로 살아야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고 살아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이 없어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십니다. 그 연단을 넘어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부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 다른 주들이 우리를 반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곳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미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영향받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그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5중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3중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4중, 5중, 6중, 8중, 9중, 10중의 그런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시대. 축복의 시대. 그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살짝 비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 이런 축복 속에서 내가 하는 죄는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복복복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어도 아직 거 괜찮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다 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복복복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엄중함이,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살짝 비껴나가는 거예요. 점과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걸 가지고 그냥 벌떼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이거 봐라,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하지 않느냐. 이거 봐라, 이렇게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왜 우리에게만 더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하느냐. 아, 다른 종교를 봐라. 불교는, 천주교는, 또 이단들은 그들이 얼마나 더 잘났다고.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아주 그냥 더 높은 도덕 기준을 요구하냐. 그게 기독교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점과 흠이 없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모든 진리의 근원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왜 이런 도덕 기준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서글프죠. 안타깝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괴롭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땅이 그 어떤 우상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주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원하는 도덕 기준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주님은 이러한 연단되기를, 결단이 생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또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시련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이 닥친다. 시련이 닥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히 잘 믿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진실이 도전을 받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게 시킨 거예요. 이런 때가 온 겁니다. 이제 검은 손의 유혹이 생기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우상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그러한 도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도전이 앞으로 찾아올 텐데 그 도전에 준비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 그러면 금을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신앙으로 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삶의 편리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러니 아주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이 진실되고 그분만 따르고자 할 때 그 위치에 섰을 때 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으면 애초에 그런 이 도전도 오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가 높은 위치에 이르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런 것도 오지 않아요. 다니엘이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높아지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이 왕의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시기하는 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틈 하나를 보려고 하면 틈 하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도전받았을 때 그들이 훈련을 잘 견뎠거든요. 다니엘은 예전부터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어인을 짓고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절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이제 절하라라고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도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굴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라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내가 풀무불에 희생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더 귀중한 자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속에서 우리들이 뭐가 좀 되고 뭐가 좀 평안해지고 뭐가 좀 높아진다고 할 때 이런 도전은 항상 찾아옵니다. 술 권하는 사회 술 권하고 담배 권하는 사회 담배 권하고 뇌물 권하는 사회 뇌물 권하고 그 다음에 또 술수와 그 다음에 또 악한 계략과 또 음란과 모든 퇴폐가 그냥 우리들을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모든 부정과 그 모든 불신과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쓱 찾아와서 목사님 한번 하세요. 장로님 왜 그런 가지고 그러세요. 한번 예, 하세요. 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면 이것이 끝까지 빛이 나서 마침내 승리하겠지만 하나님밖에 없는 게 아닐 때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 높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가다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있을 때 사람들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이상하다. 네 사람이 거기에 있네. 한 사람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그는 마치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을 더 넣었어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게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아 죽었냐 살았냐 다니엘아 죽었냐 살았냐 다리오 왕이 부를 때 예, 저 살아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 입을 다 막아주었습니다. 사자 입이지만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들이 바로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지금은 뭐 별로 만나지 않는 것 같죠? 지금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날 것 같으세요? 안 만날 것 같으세요? 만나야죠. 사자굴에서. 만나야죠. 풀무불에서. 만나야죠. 가장 위급한 곳에서. 가장 다급한 곳에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떡하지?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항상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뭐가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는 그건 택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사야가 노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9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고 시체로 일어나고 티끌에 거하는 자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니 그 빛난 이슬에 닿는 자가 이제 죽은 자가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 문이 열리면 자던 성도의 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들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세요. 우리들이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세요. 그 정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커져가고. 이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기다리는 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무엇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우리가 기다리는 건 기도 제목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우리가 기다리는 건 하나님 그분의 그 이름이에요. 그럴 때 그 이름이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살아나게 하고 또 이게 아니면 저게 되고 저게 아니면 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굳건히 서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해야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자꾸만 축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 제목의 성취에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 귀하고 바로 그 핍절한 가운데 바로 그 결핍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풍성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자라서 없어서 주님을 더 경험하는 것임을 왜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지 가나안 삶에서 그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었습니까? 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지가 굳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셔서 정말 시험받을 때 또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또 감당해야 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또 이 한 주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또 주일이 오기까지 남은 3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주의 신령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9장 마치겠습니다. 420